오늘은 그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인데, 빛보다는 좀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암흑 속에 있다. 아주 캄캄한 터널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러한 말을 하는 분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을 앞이 캄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힘든 것을 어둠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 환난, 시련,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둠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동시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어떠한 잘못된 것을 주는 것, 그게 뭡니까? 악, 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죄, 악을 또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찬양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빛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나아가면, 빛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삶 가운데 있는 죄가,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죄 짓고 있을 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잘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과 대화할 때 여러분이 좋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입니까?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악한 것이지만, 죄지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바른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렇게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벽님에 들으셨어요? 듣는 분들. 아예 모르고 그렇게 짓는다 그러면은 좀 그것도 봐준다는 표현이 모르지만 모르고 짓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알면서 계속 그곳에 있다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라고 더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런 분들 말고 그냥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여러분 정치에 관계된 뉴스를 볼 때 답답하지 않아요? 나도 아는 것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까지 무지할까? 저렇게까지 귀가 막혔을까? 주변에서는 그 주변에는 조언하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무지한 거예요. 진짜로 완전히 꽉 막혀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후서 말씀 묵상할 때 베드로 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내주십니까? 거기에 있으면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보고 들으면 자기도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롯이 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끌어내실 때에 순종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이미 그 속에서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미 그곳에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깊은 교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거기서 이제 끌어내시는 거예요. 롯은 순종하고 나왔고 아내는 나오다가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것 정말 그게 무의미해진 거예요. 롯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기 시작하면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못 벌어요. 정직한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정말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속에서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그 길에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속이고 빼앗는 것.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쉽게 10번 중에 한 번만 사기를 쳐도 10번 중에 한 번만 딱 하면은 수지가 맞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그 잘못된 것, 나쁜 것, 계속 그런 것만 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큰 죄예요. 우리 목사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했는 줄 안 했는지 내가 기도했는 줄 안 했는지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부지불식 가운데 자기도 생각 없이 얘기하다가 자기의 속마음이 자기가 어떠했는지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와 관계된 것들은 웬만하면 안 잊어먹어요. 저도 그러니까. 내가 줄 것은 잊어먹어도 받을 것은 안 잊어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가운데 내가 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내가 아예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저하고 대화하라는데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랬는데 나의 상황과 전혀 다른 말을 어떻게 할까? 그럼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거죠. 사람들이 딱 그 순간 목사가 거짓말 안에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요. 자기하고 관계된 것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전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자의 삶은 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 오늘도 이렇게 내려오면 트래픽도 심한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셨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게을리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손해를 안 봅니다. 희생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참은 선지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겠다, 내가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간교하게 뱀처럼 어둠을 떠나지 않고 어둠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줄다리기, 이렇게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 나라의 어떠한 그 본 자손들만을 포함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어두움을 줄기는 거예요. 껌껌하니까 웬만큼 잘못해도 모르잖아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목사들이 양복이 검은 게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입어야 되니까, 자주 입어야 되니까. 흰 옷을 입으면 어떤 것 같아요? 흰 옷 입고 다니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흰 옷은 조금만 잘못하면 탁 튑니다. 그래서 선교 같은 거 갈 때 흰 옷 입으면 돼야 안 돼요. 뭐 흰 티셔츠를 입긴 하지만 절대 입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막 너무 금방 더러워지니까. 희면 흰 것일수록 조금만 물어도 확 티가 납니다. 와이셔츠를 입고, 제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짬뽕을 먹으면, 순두부를 먹으면 꼭 나도 모르게 튀어 있어요. 색깔이 이런 거면 좀 잘 어깨 튀어 안 나올 텐데 흰 거에는 조금만 묻어도 확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 비교가 좀 그렇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두움 속에 있잖아요. 내 속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두움 속에 있으면 내 죄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요새 일을 하는데 그 파트너로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가기 전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좋은 파트너 만나게 해달라고. 6시간 이상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그 파트너는 6시간 내내 막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피부에 귀신이 뭐 부른대요.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 여기 피부 밑에 뭐 귀신이 있고 하면서 그거 너 안 믿냐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너무 나이스하고 그 다음에 어려 보이고 하니까 함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번에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만나서면은 자기가 아 이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말하고 하는 사람,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겠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말한다고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무시하고 속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힘들어요. 어둠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유 그래 나만 잘하면 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그 속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어둠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이 깊고, 이제 밤이 깊었어요. 얼마나 새벽 한 4시쯤 되면은 얼마나 피곤해요. 밤이 최고로 깊어요. 그런데 밤이 깊은 것은 곧 무엇이 가까웠어요? 낮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어둠의 이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어둠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그러면 그 비춰진 그 빛을 붙잡고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둠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왜 우리에게 어둠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7절을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고난을 내리셨는데 고난을 내렸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걷는데 엉뚱한 데를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고난을 내리시는 거예요.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솟아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어두움이,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 9장 37절을 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엉뚱한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냐? 왜 우리에게 어둠이 있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또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심한 고난은 고난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테스트, 이러한 시험을 잘 이겨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정말 종점이 어디입니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상을 받으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입구에 딱 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의 보좌, 심판의 문을 통과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시험들은 그 문에 들어가기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멍에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곧 누구를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면 우리를 완성시키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러한 그 길, 그것을 따라가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도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감사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힘들게 일했을 때, 어떠한 대가가 주어질 때,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마쳤을 때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람이 있죠. 쉽게 하면은, 너무나 이게 쉽게 나한테 주면, 주어지면 그게 정말 귀한 것이라고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우리 애들을 얘기하겠지만, 여름 돼서 이제 일을 해요. 식당에서도 일하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 이렇게 서비스하는 데서 일한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가서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접시를 닦아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다가 얘가 일하면서 이거 쉽게 간둘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아주 힘들어해요. 앰뷸런스에서 일하는 애는 6시간을 일하는데 한 2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은 24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24시간을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24시간 대기할 때에, 6시간 있을 때에, 어디 다른 룸이 있냐 그랬더니, 룸이 없대요. 그러면은 자동차, 앰뷸런스 그 차에 타서 계속 있는 거예요. 911 비상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대요. 그러면은 그 의자가 뒤로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안 지켜져요.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아이가 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힘든데 애들이 힘든 만큼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아주 뭐라 그럴까 일하고 나올 때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일했다 자부심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도 깨달았어요. 이렇게 또 아이들이 일하는 게 중요하구나. 일하는 것이 중요하는구나. 또 일하는 것을 통해서 또 세상을 배워가는구나. 부모가 뭐 용돈을 주고 뭐 쉽게 주면은 그 돈이 귀하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어렵게 시간당 15불 50 받고 일하니까 지금 일리노이 법이 통과돼가지고 7월 1일부터는 미니멈 페이가 16불인가 17불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오늘 뭐 통과돼가지고 15불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미니멈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일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쓰는 돈에 비하면 작은 돈이죠. 정말 귀한 돈이지만. 근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진짜 귀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시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힘든 거는 무엇하고 관계된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좀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시련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같아요. 아니면 암만 생각해도 내 죄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답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솔직히. 이 두 가지가 막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엉켜 있어요. 어떤 부분은 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시험을 당할 정도로 죄를 지진 않았는데 나 그래도 양심 있게 살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정도로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나는 손에도 안 끼치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근데 하나님 이게 성장이 아니라 깨질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 생각도 들잖아요. 답이 헷갈려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고난, 밤의 이유가 죄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이건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좋은데 혹시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이게 나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적어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 그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솔직히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생긴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우리 가정을 영화롭게, 우리 아이들을, 내 친구들을, 내 형제들을,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어둠이, 이 밤이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지. 어떤 경우에는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데, 회개했는데 매일 회개만 해요? 그건 뭐냐면 그 회개의 자리에서, 오해하지 않고 들으세요, 맨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 고난이 자꾸 뭐가 힘드냐면 포기하고 싶은 거야. 시험, 고난이 왜 힘드냐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자꾸 그럴수록 나 때문인가, 저 사람 때문인가, 뭐 하나님 때문인가, 막 자꾸 막 그러한 것에 고민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통해서 내 아내, 내 남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선택하셨고, 내 형제들을 선택하셨고, 성도들을 선택하셨기에 자꾸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 시험이, 시련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꾸 그걸, 그것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믿고 자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좋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 머리만 아프고 해결도 안 되고 낙심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려는 그 마음은 있잖아요. 없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창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혼돈, 공허, 흑암도 하나님의 창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잖아요. 창조 이전은 nothing이에요. 무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지금 우리가 보통 창조를 이야기할 때는 빛을 이야기해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 그렇죠? 첫 번째. 자, 그런데 그 빛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떠했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여러분이 삶,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혼란스러워요.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허무하대요. 공허하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너무 허무하대요.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잘 성장했는데, 애들 잘 키웠는데, 잘 자리 잡고 살았는데, 은퇴하고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 독립하고 남편 가고 아내 가고 혼자 있으면서 갑자기 외롭고 공허한 거예요. 어둠에 막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돈, 공허, 흑암이 깊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공허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운행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운행이 런한다, 이렇게 지켜본다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운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닭이 알을 품는 것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계신 거예요. 제가 왜 빛과 어둠이라는 그 제목을 적었냐면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빛도 어둠도 누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두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낮과 밤, 영적인 빛과 어둠도 동일하게 누가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자꾸 빛만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빛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낮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뭐합니까? 안식해요.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두려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잠을 잘 자야지 깊은 수면을 할 때 혈압도 내려가고 당뇨도 내려가고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몸이 정말 좋습니다. 성악하는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을 어떻게 관리하시냐. 저도 한 2, 3개월 동안 목이 막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약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었더니, 뭐,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뭐 이렇게 주사도 막 한다고 하지만, 딱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잠을 많이 잔대요. 잠을 많이 잔대요. 잠을 충분히 잔 거야. 그러니까 공연을 앞두고 오히려 더 많이 잔다는 거예요. 공연을 앞두고 그냥 퍼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쉬고 이 몸이 뭐랄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낮에도 잘 자긴 하지만, 여러분, 낮에 잠 와요? 낮에 잠 잘 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밤에 잘 자는 게 중요해요? 밤에 잘 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밤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충만하게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걱정하고 근심만 하고 지새워보세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 우리의 밤도, 우리의 어둠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시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더욱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우리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